죄 중에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이 땅의 삶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녀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부정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였음이 원인임을 회개합니다. 나와 내 가정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시간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온 세계가 팬데믹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홀로 혹은 온 가족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최전선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식과 응급용품들을 나눠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제자 양육을 지속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셔서 피를 흘리며 뼈를 묻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입히시고 병원을 세워 고치시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시는 일들을 아낌없이 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어 다시 뜨거운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 불모지의 땅이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더욱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어 귀한 주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져 그 땅의 자녀들이 선교의 꿈까지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우리 모두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요 주신 자원과 능력을 잘 활용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사막에 길이 없지만 기도로 길을 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불가능이 없음을 이미 체험하며 간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 저희들도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하시는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기도로 동참하며 주신 물질로 아낌없이 아버지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어 주님의 귀한 마음과 눈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실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지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8월이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떠나는 휴가, 아이들의 썸머 캠프 또는 수련회 등등이 생각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름 단기 선교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은 다른 여름과는 많이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디론가 가족 휴가를 떠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 아이들 썸머 캠프는 대부분이 캔슬되거나 예전 같지 않고 모든 여름 단기 선교도 캔슬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노멀했던 지난 시간들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작년 또는 몇 년 전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예전에 포스팅했던 사진 또는 글들이 자동으로 뜨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메모리들을 다시 자신의 페이지에 리포스팅하여 쉐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인지라 페이스북 친구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거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7월, 8월에는 주로 전에 다녀왔던 단기 선교 사진과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곳에 갔던 시간들이 그립고 그곳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단기 선교를 함께 갔던 팀원들이 그리운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7, 8월이 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다녀오며 남겼던 단기 선교 사진과 글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다녔던 여러 단기 선교의 사진들을 보는데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수영도 하고 인디오족들에게 사역했던 사진들, 화씨 120도 정도 되는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멕시코 현지인들과 콜라내기 축구를 하며 사역했던 사진들, 또 이렇게 사역하며 흰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어울리고 날카로운 턱선을 자랑하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저의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립기도 하고 또 다시는 이렇게 더 젊었을 때처럼 사역하는 사진들은 보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저에게 귀한 추억이 되었던 선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부임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다녀왔던 패밀리 미션 트립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본 시간들은 아마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리포스팅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아쉽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들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고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올해는 이렇게 선교가 끝났구나. 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으면 선교는 끝난 것인가. 비록 선교를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올해는 선교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해인 것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올해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것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올해는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왠지 선교를 단기 여름 선교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만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단기 선교를 못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내년을 기대해보는 정도에서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며 선교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교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중에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선교지라는 배경을 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전 절들을 살펴보면 시장도 나오고 다른 사람의 집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먹고 마심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모든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지 선교지를 가서 선교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이들과 씨름하는 가정 속에서도 어찌 보면 비성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뭔가 심오한 종교적 용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본문은 말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선교하는 삶, 즉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 또는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며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 후에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동역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두 번째 원리인데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명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 결과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 시민들에게 분배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놓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긴 했지만 그 일이 혹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유익에 두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에 두었습니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권하는 삶의 방식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삶의 방식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유익하고 선교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역, 즉 선교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유익과 자유를 포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푸르고 아름다운 아마존 강을 배로 지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는 인디오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를 아주 접하지 못한 식인종 같은 인디오족들도 있지만 저희가 방문한 마을들은 어느 정도 문화를 접하고 또 일반인들의 모습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마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나콘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이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가 세워진 그러한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듣고 매우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마을을 방문하기 몇 년 전에 어떠한 백인 선교사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그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이 백인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디오족들이 있는 이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록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여러 마을들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독화사를 준비해 놓고 있기도 하고 또 독사를 풀어놓기도 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 부부가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우러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온 이유를 밝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이것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는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 부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독이들은 이 물을 마심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을 마시고 마을을 떠나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짧은 유서를 통해 자녀들이 알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그 유서를 들고 부모님이 방문했던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곳을 방문했던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이 준 독이 든 물을 먹고 순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전해지기 원했고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 말에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슬피 울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과 바꾼 희생을 통해 저희는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신의 유익과 목숨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 앞에서 저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꼭 현대판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야 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스토리들을 써나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여러 모습으로 선교의 스토리들을 써왔는데 요즘은 그 스토리들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은가요? 요즘은 나와 내 가족만 돌보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보다는 나 혼자만의 이익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도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 노방전도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써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보여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의 생명사역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입니다. 선교는 여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빈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셀입니다. 지금부터 불어로 잠언 1장을 암송하겠습니다. Proverbe de Salomon, fils de David, roi d'Israël. Pour connaître la sagesse et l'instruction, pour comprendre les paroles de l'intelligence.
저희 집 막내 11살 현빈이는 계시록 전장을 포함 약 650절의 말씀을 암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 교육을 성경 암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빈이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키나파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윤석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숙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누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세계 최빈국인 브리키나파소는 기독인구가 4%도 안 되는 아주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그렇지만 서부 아프리카에서 남아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방어기지이고 또 나아가야 될 또 선교적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절실한 정말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브르키나파스에서 20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많았고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이곳에서 계속 해야 되나 싶어서 정말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순간순간들을 기쁨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어지는 저희 사역들은 저희가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저희 부부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증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매 순간들이 정말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지금들도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중보기도로 누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뵙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열정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들도 힘든데 누저지 초대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기서도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